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란은 남북으로 흐르는 아주 긴 유브라데강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과 함께 유브라데강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 우르를 떠났다가 중도에 하차해서 하란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설교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거하고 있었을 때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에 가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을 받아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이르자 거기서 눌러 앉은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는 너의 나라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제2고향이 된 하란으로부터 떠나라고. 더 나아가서 너의 친척들로부터도 떠나라고. 더 나아가서 너의 직계 가족인 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네가 그 직계 가족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유산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막연히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당시 모든 왕들의 꿈과 같은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가장 큰 꿈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 자자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낳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 지금 봐서는 100%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우리 1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75세나 되었고 사례는 그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 왕들 그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이 있어야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땅 한 평조차도 자기 발바닥을 밟을 땅 한 평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고.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아직은 공수표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때 약속하신 거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하는 거. 두 번째는 너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하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고 축복하리라. 그리고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는 관심이 없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지금 자신도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 2,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복이라는 말씀을 다섯 번이나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신 목적은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을 우리 잘 부르는데 주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 복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 1차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칙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나라와 수많은 친척들, 정확하게는 시족들, 그리고 자신의 직계 가족들을 뒤로 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증거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갔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확신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직 희망사항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어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나이에 갔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였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00마일에서 450마일 되는 거리인데 좋게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가면은 하루에 한 20마일밖에 주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통과하다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위치한 세겜 땅에 있는 모레아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땅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한 가운데 있는 데가 세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대단히 우거진 나무입니다. 광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 산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전체를, 가나안 땅 전체를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네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약속하신 것 정확하게 가르쳐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후반부를 보면 그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코멘트는 두 가지를 의미했을 겁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이미 임자가 있다. 따라서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것. 둘째, 이 땅에는 이방신들이 많은 곳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가? 물론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왜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우르와 하란에서 평생 섬기던 신들 그들에게 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는데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평지지역을 피해서 고원지역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단을 쌓는다는 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억측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왜?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단밖에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단을 쌓았다고 하고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 제사 드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1차적으로 속죄의 제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 거기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진리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또 주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에 포함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직관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나 분명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면은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옵니다. 어디에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또 믿고 순종하라 어떤 데서는 순종하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것의 양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네게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북쪽으로 들어와서 쭉 내려가다가 한중간에 세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남방까지 내려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밟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걷고 상징적으로 취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제가 복잡하게 자세하게 해설할 수가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과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네 번째 축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가라 하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 합니다. 둘째, 어디에 장막을 치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늘 고원 지역에서 텐트를 치는 삶을 살았고 어디에 텐트를 쳤든지 중요한 일이 일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곧이어서 저에게 말해줍니다. 신학적인, 교리적인 구원의 믿음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 정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삶의 영역에 수많은 영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해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아주 쉽게 기억하기 쉽게 실용적으로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신실한 성도의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질문, 경건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 믿고 사는 거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저 어떻게 하고 살라는 얘기인가? 한마디로 쉽게 좀 설명해 주는 데가 없는가? 오늘 설교는 이 성도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구약의 대답이지만 신약에서 주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대답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삶,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명하시자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순종하는 것. 가라고 명하시자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 것. 둘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고 순서를 거꾸로 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믿음의 삶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고, 둘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구원의 진리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의 믿음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첫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오래 걸립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3년 동안 먹고 자며 동거하며 가르쳤던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집중교육을 시켰는데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세상을 떠나셨을 때가 돼서야 주님이 메시아 구원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부지런히 순종해서 지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 주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지키지 못하냐고 아우성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았어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고 아우성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아직 우유밖에 먹지 못할 자는 우유 먹는 것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촉구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삶은 너무나도 쉬운 삶입니다. 누구에게 쉬운 삶인가?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믿는 어린 나이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삶입니다. 왜? 어린 나이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100%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본어겐 된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삶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파에 오래 시달렸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경험으로 충만한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삶이고 불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보며 한탄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에 힘쓰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안팎에서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구약 말씀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반박하는 분은 없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따라서 신약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선한 의도로 살았어도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원칙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잘 압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올 테니 그때 따르겠나이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엄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24/7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 아브라함 때나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이나 구원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 각종 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삽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늘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본오겐 되어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된 사람은 성화의 길 갈 것이 굉장히 멀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은 제 설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거의 대부분 뭐뭐 하라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초신자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요 이상은 못한다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은 어린 나이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능케 하실 것을 믿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영역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믿음의 비례에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오늘 내 개인 큐티 시간에 그 말씀을 읽게 하시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가라 하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목사의 경우, 나는 내일 구역을 가르쳐야 되니까 구역 인도자의 경우, 나는 내일 성가대를 인도해야 되니까 찬양대원의 경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멸시하고 저런 것들은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다 보면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대로 찬양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자신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시간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유한 나에게 너도 가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는 다 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내가 이만큼은 행하겠나이다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주님께서 나와 같이 살게 하신 믿음의 식구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지금까지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약한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물 줄 필요 없습니다. 비료 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행길과 같이 뺀질뺀질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자갈투성인데, 저 사람을 보면 가시덤불투성인데, 씨도 맥히지 않을 텐데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왜냐하면 그 큰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도 변화될 수 있었다면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도군이 지금까지 안 움직였는데,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주님의 우리 가난한 부모님, 먹고 살 게 없는 부모님에게 일체 용돈 안 드렸는데 이제는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이쿠, 지금 내 자녀들 피아노 레슨, 태권도 레슨 뭐 하는 거 그거 들 돈도 없는데, 지금 우리 새 차 살 돈도 없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집 팔아서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이제는 주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해서 그 습관이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입술을 깨물고 입에다가 덕트테이프를 붙이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고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은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옆에 놓고 노예가 돼서 사는데 그 짓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성경책은 안 들고 다녀도 이거는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은 생전 안 봐도 이거는 5분마다 한 번씩 안 보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로켓 사이언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밉게 보이고 그러더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발자국을 옮기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서부터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이거 다 십자가에 의지를 들여서 못 박는 거예요. 어이구,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지족하고, 잘 사는 사람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부를 주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 돌보고 가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은 의지를 들여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맑고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믿음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나중에 심판하실 때 외적인 행위 이거 하나하나 다 모아놨다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읽었던 기원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와 같은 먼지와 같은 자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이거 방금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도 그 바로 다음 시간에 주님을 배반한 자인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언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이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보라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 우리가 너무 신약을 많이 봐갖고 구약을 보지 않아갖고 율법하면은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율법과 은혜의 역할이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구약시대의 율법 왜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오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율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재주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때에도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첫 부분을 봤는데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초조해해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또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에는 제가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화가 나고 뾰루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시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여기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나이다 하고 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라고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전에 일어난 사건들 잘 알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도 잘 압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바로 왕이 자기의 많은 후궁들 가운데 하나로 취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랄 지방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지금 믿음이 전혀 온전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이 곧 언약인데 구약의 언약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 한 명도 없고 온전히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최소한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하란에서 도중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자 여기서 머물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을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살았을 겁니다. 당시 우르와 하란 모두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서 분주한 삶을 살며 그곳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달의 신, 이름이 신입니다. 달의 신, 신께 예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늦게나마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서부터 누구를 예정하시고 마음을 두셨으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계획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주님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 하차해서 거기서 열중쇼하고 넙죽 엎드려서 살아도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는 떠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옛날에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시내산까지 와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이거 다 받았는데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수많은 세상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어려운 말씀 누가 행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면서 많은 종교 행위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는 분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주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령한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얼른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포기하고 있는 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뜻,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이들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분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때려치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화란에 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 삶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늘 예배하고 살라고 합니다.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하면서 안 되면 중간에 아니면 마치면서 하나님과 큐티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성화되기를 거부하고 살았는데 수많은 구체적인 말씀들 그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것서부터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어두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맛깔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은 불평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들 육적인 축복들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